에스더는 어렵지 않죠. 에스더가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프린트에도 앞부분에 간단하게 적어놨지만 에스더서 같은 게 쉬운 이유는 우리가 익숙한 글읽기 방식으로 글쓰기 방식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편안한 건 이런 거예요. 발단정리 위기절정 결말. 이런 우린 제일 편합니다. 갈등 구조가 있고 등장인물이 있고 사건이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진행되는 게 우리가 제일 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어렵게 쓰여졌다 이런 걸 읽으시면서 성경이 어렵게 쓰여진 게 아니라 내 글읽기 방식이 되게 제한돼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더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라고 자꾸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건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의 장르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은 국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나 갈등 구조나 이걸로 표현할 수 있는 주제가 좀 국한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나 법조문이나 이제까지 우리가 새롭게 경험했던 좀 다른 방식의 글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에스더를 너무 반가워만 하지 마시고 에스더서가 편안하게 읽히는 걸 통해서 편견은 말씀에 있기보다는 나한테 있지 않나. 성경은 어렵게 기록되기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익숙한 방식은 내가 편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방식은 편하지 않게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리는 보이시죠? 처음에 스토리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 에스더가 그 전에 왕후가 쫓겨난 이야기가 나오죠. 그쵸? 옛날에 뭐였지? 내가 좋아하는 만화 있었는데 혹시 알아요? 아르미안의 딸들이라는 만화 있었는데 모르나? 아, 그거 진짜 누구지? 그거 이게 굉장한 만화인데 거기 이 얘기 잠깐 나와요. 그 이전 왕후가 쫓겨난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그걸 이제 미화해서 한 건데 하여튼 반갑네요. 그거 대작이에요. 안 읽어보셨어요? 대작인데 여자분들은 꼭 읽어보실 만한 순정 만화인데 니네 안 읽어봤어요? 아이, 왜안 읽어봤어요 거기 멋있는 만화인데 하여튼 거기 나오는 에스터 그전 왕후가 쫓겨나고요. 그 다음에 에스터가 왕후가 되고 모르드개가 왕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만이 총리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쵸? 이제까지는 발단, 에스터가 왕후가 되는 것까지 발단이죠. 전개는 모르드개가 이제는 누군가를 구하고 왕을 구하고 또 하만이 총리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좀 위기를 향한 초석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만이 모르드개를 되게 싫어하는 상황이 발단, 위기가 시작되고요. 그래서 유다를 다 죽이려고 결단하는 것을 통해서 위기가 진행되고 에스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 갈등하는 부분까지 위기가 진행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절정은 어디로 치닫죠? 갑자기 이제 모르드개가 예전에 했던 일에 대해서 상급을 못 받다가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상급을 받게 되는 게 이제는 절정을 이루고요. 그리고 에스더가 간청하면서 하만을 오히려 죽이게 질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이제 절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결말은, 하만이 멸망하고 불임절이란 이스라엘의 새로운 절기가 이제 탄생한 이야기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언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좀 살을 붙여서 말씀드리면, 에스더서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건첫 장면에서도 알수 있는 것처럼, 이 전체적인 페르시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페르시아 자체를 악한 나라로 묘사하지 않고요. 페르시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깝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아하수에로 왕을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 그렇죠?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죠? 구스가 이제 아프리카 지역인데, 아프리카까지 다, 위대한 제국이죠? 페르시아의 가장 강성했던 시대, 아프리카까지 다, 이집트 아래까지 다 점령했던, 이 얼마만큼이야, 땅이, 그렇죠? 그게 뭐 제국이다, 제국이다, 로마 제국 하지만요, 사실 이때의 제국이 훨씬 더큰 제국이에요. 저쪽에 이란, 이라크를 넘어서 인도 북부까지, 그리고 이쪽에 아프리카까지 이렇게 먹었다면 이집트 아래까지 먹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까지 먹은 거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나라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완전히 하고 그리스만 못 먹었죠. 그리스로만 못 먹은 상태에서 일단 여기서 이제 엔딩을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만하다라고 해서 이 제국을 어떤 의미에서는 제국의 축제, 이 제국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어떤 잔치가 180일 동안 엄청나게 먹어봤죠. 180일 동안 벌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핵심 멤버들이 다시 모여서 다시 한번 축하하는 7일간의 잔치가 이어지는 이런 장면으로 처음에 시작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을 묘사하면서 풍성함도 묘사하지만 7장 8절을 보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의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제가 다 때려박은 다음에 징기스칸처럼 자기가 그 붙잡은 왕들은 자기 밑에서 그 완전 굴종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 전체가 되게 화합된 분위기로 연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약간 이 첫 장면에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 남편이 술 처먹고 부인한테, 야야 친구들 우리 부인 완전 이뻐, 야, 나와봐 좀, 화장하고 나와봐, 너 좀 이쁜 거 나 자랑 좀 하자, 이래서 와이프가 뭐 그런 데를 날 불러 라고 해서 안 나갔더니 이혼당한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좀. 그래서 아하수에로를 좀 부정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 때문에 에스더가 그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꿰차고 막 이렇게 뭐 궁중암투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첫 장면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아하수에로가 공명정대한 것처럼 묘사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하수에로가요 이렇게 부인,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나와야 되는 게 몇 명 술자리에 황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황후가 나와서 얼굴 이쁜 거 한번 보여주자 이 느낌이 아니라, 180일간의 제국 탄생 기념 축제가 열렸고 온 나라에, 그리고 그 핵심 멤버가 7일간의 잔치를 베풀면서 그 엔딩에서 공식적으로 황후가 이렇게 그냥 얼굴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정관을 다 차려입고, 그리고 백성들과 지방관들 앞에서, 지방관들은 이제는 그 멸망당했던 지역의 지방관들이 다 와서 이 페르시아의 위험을 한 번 딱 드러내는 거예요. 얘들은 이제 가면 안 오는 애들이잖아요. 그쵸? 한 번 딱 페르시아의 위험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나오라고 한 거예요. 황제와 함께. 황제는 풀어 헤쳐진 옷으로 술 먹고 있으면서 왕후한테 풀 컨셉으로 다 차려입고 나오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 자리에 황후가 어떻게 했어요? 나가기 싫다라고 그러죠. 이제 안 나가겠다 그래요. 참, 이분도 쿨한 분이에요. 그쵸? 안 나가겠다고 했어요. 근데 왕이 어떻게 하면요, 이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왕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진노해서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요. 진짜 열받았거든요? 진짜 열받아서 어떻게 해요? 보통 진짜 열받으면 이런 대제국의 황제는 어떻게 해요? 술상 없고 가서 죽여버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해요? 진짜 열받아서 왕의 살을 아는 현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죠? 그냥 아에스로 캐릭터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 사람은 되게 공평한 사람이에요. 진짜 열받아서 하는 게 왕이 이 사례를 아는, 전례들을 아는 현자들을 불러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냐라고 7명의 현자, 7명의 완흥의 조언자들을 불러서 이게 사례별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사례인지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례가 왕과 부인의 개인적인 가정사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얘기하고, 그리고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며, 왕실 가정이 세계 샘플이 되는, 페르시아라는 어떤 기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이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아 그러냐, 그럼 그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배경은 페르시아는 되게 좋은 나라로 깝니다. 그쵸? 그 상황에서 에스더가 시작하죠. 그 에스더가 이제는 왕의 부인이 됐고요. 모르드게라는 착한 사람이 에스더를 왕의 부인으로 만들어서 이제 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만이 되게 열받아하는 장면이 이제 위기가 겪기 시작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필요한 포인트들만 보충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스토리 전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 하만이 되게 열받아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하만의 분노가 정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쵸? 하만의 분노가 정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왕이 이 하만을 총리로 세운 이후에, 왕 다음 사람을 세운 이후에 문무백관을 다 이 사람에게 절하게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모르드게는. 무르드게는 자기는 안 한다고 했죠.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딱 밝혔습니다. 저는 유대인이어서 이런 거 안 합니다. 딱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좀 하라고 막 하는데도, 아, 나는 유대인이어서 안 한다고 딱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하만이 완전 열받아하죠.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하만이 된 다음에 정계에 처음 진출한 게 아니죠. 모르드게가 하만이 된 다음에 정계에 처음 진출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르드게만 유난하게 그렇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연관해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어찌 되었건 유대인들은 유대적 신앙이 있어서 원하지 않는다, 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관례적 인정이 있었다는 것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만의 전에 누군가도 총리가 있었을 텐데 그 전에는 이게 문제시되지 않았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니엘도 별 문제 없이 갔었어요. 다니엘은 원래 유대인이어서 이런 거 절을 안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모든 사람이 절을 하는 행사를 다니엘의 대적들이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평소에 절을 안 했다는 거예요. 웬만한 건. 아, 웬만한 게 아니라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가적인 상황을 세팅해 나선 다니엘을 날리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뭐에 대한 인정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건 이렇게 합니다라는 인정이 언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정당해 보이지만 사실은 정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 회식 자리 가서 저 술을 안 먹습니다 라고 딱 이렇게 술잔 거꾸로 엎어놓고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이게 아 내가 진짜 모르드게다 이러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물론 어떤 문화에서는 그래야 될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단지 그런 한 장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전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인정받았던 측면이 있는데 하만은 그에도 굉장히 불쾌하게 받아들인다. 공격적으로 받아들이죠. 하만 캐릭터의 특징은 이게 사회적 자아가 개인적 자아가 되는 사람들이 보통 이러는데요. 자기가 사장인 게 곧 자기인 사람, 자기가 교수인 게 곧 자기인 사람, 자기가 목사인 게 곧 자기인 사람한테 그 직을 공격하는 듯한 것을 하면요. 살해당한 것 같은 그 분노를 느낍니다. 그렇죠? 이건 자기의 사회적 자아와 자기의 개인적 자아가 굉장히 연결되는 사람은요. 자기의 사회적 자아가 무시당하면 자기가 살해당하는 것 같은 굉장한 분노를 느껴요. 그러니까 하만은 굉장히 욕망적인 사람이었고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그 사회적 성공을 모르드기가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느낍니다. 그렇죠? 좀 면직을 시키든가 직위를 낮추던가 얘는 공동체 조직에 맞지 않다라고 한지로 내보내든가 이러면 될 일인데 그럼 될 일인데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을 하다가 아 얘만 죽여서는 성이 안 찬다 이런 식의 스타일에는 씨를 말려서 다 죽일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합니까? 아, 왕에게 하는 합리화 이거예요. 왕에게 하는 합리화. 그것도 꽤 설득력 있는 얘기로 합리화가 됩니다. 어떻게 합리화하죠? 유다 이 나라에 한 민족이 있는데 그 한 민족이 뭘 깨요? 전체 틀을 깹니다라는 거죠. 페르시아 이미 얘기했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 이제부터는 180일간의 축제라는 게 이제 너는 이집트도 아니고 이제 너는 에티오피아도 아니고 이제 너는 중동도 아니고 이라크도 아니고 이란도 아니고 우리는 다 페르시아다 라고 하는 그 축제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도도 아니고 이게 통합성의 축제를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민족이 자기 독자성을 너무 강하게 내비쳐서 이게 전체 통합에 방해가 됩니다. 이걸 없애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왕이 듣고 그럼 네 뜻대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위기죠. 그러면 이게 몇 번 반복해서 얘기되는 것처럼요. 왕이 이 자기에게 인장을 찍어서 칙령을 내리면 그건 변개가 안 됩니다.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극복할 수 없는 위기로 모르드게와 이제 에스더에게 다가오는 유대인들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왕이 시나마를 듣고 야 유대인들 다 죽여 라고 했는데 에스가 딱 가서 저도 유대인이에요 어 그래? 어, 나 잘 몰랐네 야 너 왜 그딴 소리 했어 네가 죽어 이렇게 스토리를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일이었다는 걸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야기의 복선은 어디서부터 깔립니까? 이미 이전 왕후가 어떻게 했어요? 개인적인 취향을 고집해서 정치적인 결정에 위해가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날아갔어요 왕후가. 그렇죠? 나는 밖에서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지금 페르시아의 위대함을 발표하는 위대한 연회에서 황후가 해야 되는 역할을 안 하는 정치적인 표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왕후가 날아갔단 말이에요. 이뻤다고 했잖아요. 좋아했겠죠. 그만큼 좋아했으니까 왕후를 데려오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 더. 그렇죠? 근데 날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왕이 대신과 함께 상의해서 결정한 민족 정책. 페르시아라는 제국에서 한민족이 자기들만의 문화를 고집하는 게 문제가 되라는 이 민족 정책, 다른 의미에서 국정에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지금? 외척이 개입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소수민족의 외척인 왕후가, 소수민족의 왕후가 자기의 외척, 모르드게의 명령을 받아서 그 국정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요, 말 한끗 잘못하면 날아가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에스터가. 그쵸? 국정을 하나만 장악했어요. 왕후라고 해도 국정을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전 왕후가 이미 약간 까불다가 이미 날아간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국가정책에서 칙령이 나온 일을 내가 유대인이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내 이해관계나 내 민족의 이해관계에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라고 황제에게 얘기한다는 건 그게 오히려 그런 얘기를 했다가 부메랑으로 날아올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처음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말해도 될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 이제까지 왕후가 국가정책에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되는 게 법령으로 기본적인 상식이고 거기에 모르드게까지 개연돼 있다는 걸 알면 그게 오히려 더 나에게 심각하게 날아올 수가 있으니까 에스터가 머리를 잘 씁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너에게 나라면 야 너한테 나라를 반이나 주겠다 라고 했으면은 그러면은 나라는 됐으니까 아, 나라 반이 얼마나 커 그럼 반 뚝 잘라서 그러면은 반 정도면 이게 인도, 이라크, 이란, 이라크 그리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여기 그런 다음에 이집트 이렇게 안 에티오피아 이렇게 때문에 반 자르면요 사우디아라비 정도에서 자르면 돼요. 그럼 이쪽은 저 주세요 하면 되잖아, 그렇지? 유대인들은 이쪽에 할 테니까 그만큼 왕이 반 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도 애써 거의 얘기 안 합니다. 왜요? 반을 나라의 반을 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얘기했지만요. 막상 에스더가 딱 그 얘기를 꺼냈을 때 왕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당장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왕이 왕의 궁전 후원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합니다. 이 측량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하만을 데려오게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잔치를 베풉니다. 또 하만을 데려오게 하죠. 그리고 해서 팍 엎드려서 문제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가요? 문제를 정책 문제로 끌고 가지 않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끌고 가요. 제가 죽게 됐습니다라고 끌고 가요.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게 국가 시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나를 향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시도다라는 식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만이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왕이 왕후를 제거하는 측령을 만들게 조작한 것처럼 비춰지게 한 거예요. 근데 하만 여기서 약간 억울하죠. 왜냐면 왕후가 유대인인지 몰랐거든. 그렇죠? 근데 포인트는 거기서 가는 거예요. 아, 내가 내 아내를 죽이는 측령을 발표한 셈이 된 거예요. 하만 때문에. 근데 그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왕의 권위에 심각한 손상이 되죠. 그렇죠? 하나는 이미 내쫓았는데 두 번째는 측령으로 죽이는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하만이 이미 되게 잘난 척한 게 보였기 때문에 이 하만이 나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이런 식으로 일을 풀어가나라고 보이게끔 에스더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왕이 그래도 이 사람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명정대합니다. 유능하진 않는데 유능하진 않아요. 근데 공명정대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어디로 가요? 왕의 후원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고 내려오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 문화는 알죠? 이렇게 의자에 앉는 게 아니죠. 이렇게 눕듯이 앉잖아요. 좌상이라면 이렇게 누워있단 말이에요.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에스더가 누워있는데 거기서 이제 하만이 이렇게 막 너무 간절하게 달려들었나 보지. 너무 간절하게 저 좀 살려달라고. 아니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 앞에서 왕후를 범하려고 하느냐 해서 하만에게 무슨 죄로 죽여요? 칭령으로 죽이지 않아요. 왕후를 능멸한 죄로 죽입니다. 그렇죠? 왕후를 능멸한 죄로 죽이는 거예요. 그 칭령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왜냐면 칭령 자체는 하만이 요청해서 왕이 사인한 거기 때문에 그거 갖고 하만을 문제치삼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칭령 자체가 하만이 불의한 의도로 만든 칭령이라고 왕에게 상소를 해서 왕이 그러면 칭령을 변개해서 이제 에스터와 이렇게 편을 들어주면서 얘들이 다 살아나고 이제 죽 끝납니다. 그쵸? 그리고 엔딩에는 불임절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에스더서의 다른 뜻은 불임전의 유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불임절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 불임절을 지키게 됐냐만 말이야. 옛날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불임절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는 처음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유대인이라서 익숙하지 않지만 처음에 유월절, 뭐 칠칠절, 초막절 이건 다 출애굽기 때 나왔던 절기잖아요. 근데 절기란 게 새로 생겼던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죠? 근데 지금 뭐가 생겼어요? 이 에스더 때 새로운 절기가 생기는 거죠. 이 절기의 유래를 설명해요. 조금 이따 이건 다시 설명하니까 유래를 설명하는 의미로도 이 스토리가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뭐 이제 이미 읽어서 다 아는 얘기인데 좀 입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얘기했어요. 스토리는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시죠? 뭐 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스토리의 의미로 갑시다. 에스더가 갖고 있는 성경적인 주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물과 갈등 구조 나타나는 주제로 표현을 해봤는데 밑에 보여준 동그라미처럼 요걸 생각하세요. 맨 가운데 에스더 두시고 에스더 두시고 위에 아하수에로 이쪽에 하만 저쪽에 모르드게 이 주체인물이 이제 네 명의 주체인물이 나오죠. 그렇죠? 네 명의 주체인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명의 주체인물이 어떠한 긴장관계를 각 겪어가는가를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인물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하수에로가 상징하는 바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하수에를 먼저 이해합시다. 아하수에는 어떤 왕이라고 했어요? 공명정대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왕이에요. 자기가 열받아도 그러니까 신하들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고 신하들을 자유롭게 하고 자기가 열받아도 관례가 어떻게 되는지 학사들한테 묻고 물어서 결정을 하고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정책적 사항들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왕의 역대기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내가 혹시 잘못한 건 없나 빠뜨린 건 없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왕이죠. 그렇죠? 위대한 왕 아니에요 진짜? 잠 안 오는 밤에 이런 왕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다 술 처먹고 놀고 그랬지. 그런 왕이에요. 그리고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에스더의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도 곧장 하만을 처리하거나 하만을 처벌하기로 마음을 먹었는 줄 하만이 알았다고 표현했거든요. 왕의 안색을 보고 하만을 처벌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디로 가는 왕이에요? 생각의 후원으로 들어가는 왕이에요. 그쵸? 생각의 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뭔가 생각하고 자기가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일을 진행하는 왕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공명정대한 사람이었어요.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또 무능한 사람이었죠.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부인이 나오게 해야 될거 아니야, 처음부터. 그치?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인이 나오게 하는 게 유능한 거지. 안 나왔으니까 법관들 불러가,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예, 자르시면 됩니다. 자른 게 유능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만 같은 사람을 최고교역자로 세운 것 자체가 그가 유능하지 않음을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쵸? 하만을 최고교역자로 세운 것을 그러니까 유능하지 않음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만의 정책결정 싸움에서 하만이 개인적인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살해의 욕망을 가지고 칭령을 만들어내는 짓을 하는데 그걸 파악해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게 유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그 말을 하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수동적으로 개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게 아하수에러가 보여지는 그가 맞으나 맞긴 하지만 그 맞음을 세상에 구현할 만한 능력이 없는 전체의 배경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러가 표현하는 건 페르시아고요. 페르시아가 표현하는 건그 당시 세상이고요. 그 당시 세상이 표현하는 우리의 현재 사는 세상의 상징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수에러가 보여주는 건 우리가 사는 첫 번째 세상이에요. 첫 번째 세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첫 번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아하수에러 같은 세상입니다. 어떤 세상이에요? 선량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악하다고 생각하시죠? 뭐 악하기도 하죠. 하지만 세상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세상의 배경은요, 세상의 전제는요, 선량합니다. 그쵸? 호객 인간이 뭐예요? 호객 인간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워준 국가이념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조선이 건립된 이유도 뭡니까? 대한민국 헌법도 뭡니까? 다 더불어 살고 바르게 살고를 얘기해요. 그쵸? 성경 정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 건립 이념이 우리는 왕족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이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지 같은 나라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대부분의 정책 결정이나 과정이나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의 대화나 판단의 기준이나 이런 것에서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공정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명 정당한 것들을 생각해요. 인류 역사상에서 대부분 시간들 동안 그래왔습니다. 사람들은요, 맞으려고 합니다. 항상 합리화하고 항상 정당성을 부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는 첫 번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선량함을 지향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은 기본적으로 세상은요, 선량함을 지향합니다. 그쵸? 진짜 평소에 나쁜 짓 하고 진짜 악덕 기업주에다가 계집질하고 다니고 막 술 처먹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도요, 겉으로는 뭘 갖기를 원해요? 겉으로는 멀쩡한 가족의 도덕적인 가장이냐 자기를 치장하면서 다니기를 원해요. 무슨 뜻이에요? 1차원적인 세상은 세상의 가장 큰 배경은 뭐라는 거예요? 선량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냥 세상이 자꾸 악하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세상이 선량하다는 걸 먼저 인식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선량한 세상은 어때요? 무능합니다. 그쵸? 자기 스스로 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선량함을 구현해낼 능력이 없어요. 말은 공명정대하게 하고 있는데, 그쵸? 공명정대한 생각들과 기준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선량함을 구현할 능력이 없죠. 그렇죠? 우리가 느끼는 거죠. 아니, 그래서 조선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했어요? 고조선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했나? 고구려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했나? 우리나라가 지금도 홍익 인간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있어요? 그렇진 않잖아. 경국대전 이런 거 봐도 감동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선이 경국대전처럼 흘러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정도전 혼자 방에서 생각할 때 그랬던 거고 그 다음부터 칼부림하고 싸우고 난리치고 계속 그런 거지 뭐. 경국대전처럼 조선이 흘러간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없죠. 대한민국 헌법. 아, 헌법대로 이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인간의 기본권만 제대로 보장된다면 이제 인간의 기본권. 우리가 뭐 큰 거 바라요? 여러분 되게 큰 거 바라요? 굉장히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인간의 기본권. 행복추구권.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들. 그렇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권리, 먹을 권리, 입을 권리, 살 수 있는 집이 있을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이런 내 기본적인 권리들이 나한테 보장되는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그렇죠? 배경은 되게 아름다워요. 배경은 되게 아름답고 미국 헌법도 엄청나. 미국 헌법, 대한민국 헌법도 완전 멋있죠. 그렇죠? 인권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웬만한 철학자 못지 않습니다. 위대한 가치들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위대한 가치들을 뭐할 능력이 없어요? 실제 그게 구현된다고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맨날 막 이렇게 선거철만 되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왜요? 입에 발린 소리라고 얘기한다는 뜻이 뭐예요? 배경적으로 맞는 걸 표현하긴 하고 있으나 그걸 실제 구현해낼 능력이 없거나 구현해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1차원적인 세상은 어때요? 건강해요. 하지만 유능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하수에라고 상징하는 1차원적인 세상이에요. 1차적인 세상, 첫 번째 세상이에요. 두 번째 세상은 배경을 아하수에라고 쳐주면요, 속은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하만이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만은 어떤 사람을 상징합니까? 욕망의 사람을 상징하죠. 다른 사람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만 관심 있어요? 나한테만 관심 있죠? 이 대제국, 여러분들 인도에서부터 그 이디오피아까지예요. 상상이 돼요? 이 제국이? 이 제국의 넘버2야. 엄청난 거잖아. 이거 보아하니 아하수에로는 국정에 많이 개입한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뻑하면 반지를 빼준단 말이야. 그쵸? 그 다음에 모르드기한테도 반지 먼저 빼고 있어요. 그 반지 끼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반지 뺀다는 게 뭐예요? 도장 네가 찍어라 해요. 그렇죠? 자기는 뭐예요? 후원에 들어가 있고 이런단 말이야. 그냥 실제적인 넘버원이에요. 실물 경계에서는, 실물 필드에서는 넘버원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 제국의 넘버2 자리에 온 사람의 어떤 가치가 보여요? 비전이 보여요? 아니죠. 이 사람이 유일한 목적은 뭐였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는 게 목적이었던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만이 상상하는, 보여주는 세상은 욕망의 세상입니다. 내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내 높아진 것들을 추구하고 그리고 내 높아진 것들에 방해되거나 내 높아짐에 걸리적거리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이런 식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제 하만이죠. 그래서 하만이 상징하는 세계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두 번째 세상, 욕망의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래서 이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중성을 잘 이해하셔야 애써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세상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엑소서는요, 페르시아를 선하게 묘사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예요. 그쵸? 페르시아를 선하게 묘사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선량이에요. 근데 그 속은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 속은, 속내는 욕망의 세상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쵸? 한참, 몰라. 난 정치에 약간은 관심인데 요즘은 관심이 없어. 근데 한참 분위기 좋았는데요, 최근에. 분위기 최근에 좀 좋았는데 요즘으로 봐서는 양쪽, 새누리나 이쪽이나 하시는 게 이제 서바이벌 게임인 것 같아요. 그쵸? 이번에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아 이분들은 진짜 내가 지금 국회의원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가장 큰 관심이 있으시구나 라는 느낌으로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 되게 무슨 좀 다들 어려워 우리나라. 그쵸? 무슨 계약직 재계약 철된 것처럼 막 어떻게든 재계약 때문에 막 이러는 것 같아서 뭔가 보편성을 추구하고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고 뭐 이런 느낌은 좀 없어요. 요즘에는 일단 공천이 끝난 다음에 또 그 보편성 얘기를 하시겠죠. 돼야 되니까. 근데 하여튼 요즘 철은 또 이제 욕망의 이해관계 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고 싶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은 개인이 대통령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강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아니죠. 박근혜 이제는 후보자께서 약간 그 느낌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도 기본적으로 약간 이게 진실인지 환상인지 모르는 게 모르겠지만 팩트는 모르겠지만 일단 젊은 사람들은 문재인에 대해서는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널리 세상을 좀 이롭게 하고 싶어 하지 않나라는 환상을 좀 갖는 거죠. 그렇죠? 팩트는 아직 몰라요. 근데 하여튼 이런 느낌. 그러니까 실제 필드에 들어가면 사람들은 다 어떻고 있다. 자기 욕망이나 자기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있고 이건 그냥 간판으로 달고 있는 게 세상의 뭐의 이중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중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게 누구예요? 모르드개죠. 그래서 모르드개가 상징하는 건 뭡니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선량한 세상과 악한 세상, 그 이중적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개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실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사상 이제까지 어떤 도도한 전망, 공동체적인 전망, 가치적인 전망을 갖고 왔는데 굉장히 실존적인 접근으로 엔딩이 돼요. 역사상 전체는. 그래서 이 이중적인 세상에서 모르드개라는 개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크리스찬 개인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모르드개는 첫 번째로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량함은 두 가지로 표현되죠. 어때요? 자기의 딸이 아닌 아이를, 사촌을 양육해서 잘 키워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왕후가 되기까지 잘 섬기죠. 그렇죠? 왕후가 되게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실제적인 후견인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에스터에게, 왕에게 자기를 드러내도록 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집어넣었으면 드러내고 싶잖아요. 지금 모르드개는 공직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실은 친아버지와 같다라고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터는 공직적으로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부모가 없는 사람으로서 왕후가 된 거예요. 그쵸? 부모의 자리는 계속 비어 있었을 거예요. 왕후가 되는 그 대관식 장면이나 그 모든 순간들에도 부모의 자리는 그냥 비어 있었을 거예요. 그냥 부모가 없는 사람으로 표현됐던 것 같습니다. 모르드개와 어떤 관계인지는 이 스토리가 다 끝난 다음에 드러냅니다, 왕에게. 그쵸? 그래서 모르드개가 총리로 올라서죠.
하지만 처음에는 자기가 아이를 잘 키우고 양육하고 왕후가 되게 한 뒤에도 자기는 그냥 그 자기 직분과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지. 그쵸? 높은 위치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직분과 위치에서 일을 하고 있지. 그 왕궁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걸 자기 디딤돌로 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두 번째, 출세하고 있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어제 뭐였어요?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내시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돼서 그것들을 고발합니다. 그쵸? 그걸 고발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실제 사건으로 증거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단되죠. 왕의 목숨을 살렸어요. 근데 뭐가 있었어요? 포상이 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이제는 요로미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포상이 없으면 찾아가야죠. 저 관련 부처를 찾아가서 이제 서 있어야죠. 제가 고발을 했는데 이게 아직 포상이 안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그 특징이 있든가 현찰이 좀 들어오든가.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제가 에스더 아비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좀 쑥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얘기가 없어요. 가만히 있습니다. 모르드개는 굉장히 선량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주변 사람이 굉장히 선량한, 이타적인 선량함이죠. 에스더를 위해서 에스더를 섬겨줬고,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섬겨줬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나 대가가 오지 않다 할지라도 거기에 안달복달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만과 반대죠.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선량한 사람이었지. 그리고 또 모르드개는 어떤 사람이었어?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었죠. 뭐가 대립될 때, 내 이해관계와 신앙적 가치가 대립될 때 어떻게 했어요? 신앙적 가치에 딱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쉽지 않죠? 내 이해관계와 신학적 가치가 대립될 때 딱 신학적 가치에 썼어요. 하만 스타일을 보호하니까 이번에 안 꾸르면 사단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모르드개를 아끼는 사람들이 절해라 절해라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유대인이 어렵게 지켜온 가치적 유산,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고 우리의 신앙을 존중받는 유대인의 독특성을 인정받는 그 가치적 유산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절 안 합니다. 그렇죠? 부딪힐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걸 상상, 이걸 부딪힐 때 무슨 상상을 하는 줄 알아요? 부딪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상상합니다. 그쵸? 그래서 내가 딱 직장에 가서, 사장님, 제가 주일은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사장님, 아, 이런 심지가 굳은 자를 봤나? 내가 너의 월급을 두 배로 올려주리라. 뭐 이런 걸 상상하면, 제가 주일은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일을 하지 마라. 약간 이런 게 우리한테 자주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가 뭔가 신앙적 가치, 이런 걸 했을 때, 모르드개도 그 상상을 안 했을까? 저는 꿀지 못합니다. 했더니 뭐 하만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든가 내 아이를 건들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다들 보는 거. 모르드개도 출애굽기 읽었고 앞에 성경 열왕기를 읽었을 텐데. 그런데 하만이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 말대로 야 이번에 총리전에 진짜 독해 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라고 했더니 진짜 내가 정말 잘못 건드렸다는 걸 보여주죠. 그렇죠? 하만이 나 하만이야 딱 보여줘요. 그렇죠? 너 지금 누굴 건드린 줄 알아? 내가 너만 죽일 것 같지? 아니야. 네 민족은 다 죽는 거야. 그리고 내일도 아니야. 날짜를 정해. 딱 제이폭해서 날짜를 정해. 이게 사람 피 말리는 거죠. 그렇죠? 12월 달에 너는 다 죽을 거야. 12월 달에 이 사람들을 이날에 이 사람 유대인을 죽여도 아무도 죄인이 아니다. 12월 달에 유대인들의 원하는 걸 먼저 뺏어간 놈이 임자다. 그렇잖아요. 그날이 오길 기다려서 사는 유대인들의 심정을 생각해보란 말이야.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날짜는 다가오지. 요새 사람들 구경할 거 아니야. 얘는 뭐 있나? 뭘 뺏어갈까? 딸을 뺏어갈까? 금을 뺏어갈까? 집을 뺏어갈까? 내가 먼저 뺏어가서 내가 먼저 죽이고 내가 뺏어가야지. 내가 먼저 죽이고 내가 뺏어가야지. 그런 부류들이 있었겠죠. 하만이 모르드개를 싫어했던 것처럼 그 유대인을 싫어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평소에 내 대적이었던 사람들, 나를 싫어했던 사람들, 사실 악한 사람들. 내가 근데 유대인의 가치를 드러내는 부딪혔던 사람들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고 이제 들여오는 거죠. 잘못 건드린 걸 너무 선명해 보네요. 근데 모르드개가 원망을 안 합니다. 그렇죠? 애통하지 원망하지 않아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모르드개는 하나님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 두 번째랑 연결되는 거죠. 두 번째 이유죠. 세 번째 소망의 사람이었어요. 모르드개가 에스더 치맛자락을 붙잡고 네가 아니면 우리 민족이 죽는다. 내가 널 어떻게 키우는지 생각해봐라. 내가 죽으면 네 마음이 편하겠니? 뭐 이러지 않습니다. 뭐예요? 다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다 설명을 해요. 다 설명을 했는데도 에스더가 뭐라고 그래요? 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외척이 개입했다가는 다 죽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뭐예요? 너만 살 것 같지? 딱 이럽니다. 싸하게 나오죠 아버지가. 이게 의붓 아버지죠? 그렇죠? 싸하게 나오죠. 너만 살 것 같지? 네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건지신다. 하지만 넌 죽을 거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거기에 서 있는 게 하나님의 기회라는 걸 기억해라. 이런 식으로 딱 얘기합니다. 그냥 모르드개가 뭐가 있어요? 모르드개는 소망이 있어요. 에스더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나를 건져주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거고 에스더가 그 통로일 수도 있다. 에스더가 스스로 통로됨을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통로라도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 소망이 원망하지 않음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소망이 뭐예요? 가치를 유지함이 될 수 있는 거죠. 모르드개의 가장 큰 특징은 신앙적인 사람, 소망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모르드개는 굉장히 선량한 사람이었고요. 모르드개는 굉장히 신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합쳐서 모르드개는요, 첫 번째 세상, 아세로의 세상, 건강한 세상, 상식적인 세상을 잘 섬기고 잘 돌보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세상, 욕망의 세상, 자기중심성의 세상, 악한 세상과는 부딪히고 충돌하고 바꿔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태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적대시하지 마세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적대시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적대시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아 공통적인 가치, 일반적인 세상을 오히려 적대시합니다. 아 뭐 국가, 한민족, 인류, 인간의 도덕성 이런 것들이 적대시해요 오히려. 속으로는 어떠면서 여전히 욕망으로 살면서 더 출세하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국가에 관심이 없고 민족에 관심이 없고 세계에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호기인간을 좋아하지 않고 그렇죠? 대한민국 헌법을 존중하지 않고 국가 가치에 대한 기대와 신뢰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이 얼마나 약합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죠? 국가와 민족은 생각하지 않고 세계는 생각하지 않고 내 가족, 내 종교인들만 딱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국가 내에서 굉장히 성공하고 싶어하고 이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사랑합니다. 세상을 섬기고요. 세상에 호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전체의 흐름에 아세로랑은 한 번도 부딪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식적 가치와 가치가 한 거예요. 신앙적인 역사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쵸? 근데 전체의 흐름은 이 세상의 상식과 함께 가면서 이 세상의 건강성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지키면서도 세상을 섬기는 역할을 모르드개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세상을 사랑합니다. 섬겨요. 그리고 두 번째 세상과 충돌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예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네가 이 페르시아라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속적 사회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어떤 실존적 위치를 점하면 살아갈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모르드개가 이제 샘플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인드를 잘 가지셔야 됩니다. 모르드개의 삶에서 우리가 도전받을 부분이 분명히 있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은 이제 에스더겠죠. 에스더는 입체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에스더는 조금 더 평면적인 인물입니다.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스더는 막 이렇게 그 한마디에서 약간 점수를 많이 깨꼈죠. 그쵸? 내가 이게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 한마디에서 이제 점수를 많이 깨껴서요. 에스더는요, 고민하는 사람들로 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에스더가 갖는 입장이에요. 선량한 기독교인. 여러분들의 모범의 샘플을 본다면요, 에스더서의 전체의 주인공은요, 모르드개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강의를 쓰냐,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모르드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룻기의 주인공도 사실은 나오미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입체적인 인물이고 본을 받아야 되는 인물은 내가 이제 모르드개가 나오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는 모르드개가 나오미를 통해서 샘플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 샘플적으로는 모르드개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에스더가 그 포인트 되는 건 에스더는 그 한 장면에서 확 어떤 이미지를 갖고 다가오는데 뭐예요? 선택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다가옵니다. 그렇죠? 에스더는 선택했습니다. 어떤 선택? 나를 왕으로 볼 것이냐? 나를 유대인으로 볼 것이냐? 선택을 쓰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를 왕으로 보면요, 내 민족이 죽는 거 안타깝죠. 그렇죠? 하지만 나는 내 민족을 살만한 능력이나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나는 겨우 뭐 내 목숨 하나 부지할 만한 위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 안정적으로 살 만한 능력밖에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건 이거야. 내가 이걸 나누려고 하면 나까지 죽어.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선택은 뭐예요? 나는 왕후다라고 선택하는 거죠. 안타깝지만 일단 나도 살아야 되니까. 이 선택. 두 번째는 나는 유대인이다의 선택이죠. 그렇죠? 나는 유대인이라고 선택하는 건 뭐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아니라 누굴 죽이려고 하는 거야?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나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우리 개념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갖고 있는 왕후의 직이나 내가 갖고 있는 왕과의 인간관계나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나 이것들을 다 걸어서 어떻게 된다? 나와 내 민족을 살리는 기회를 써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체성 싸움이에요. 넌 누구냐? 유대인이기도 하고 왕후이기도 하지만 진짜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 내가 나를 왕으로서 대답하느냐 내가 나를 유대인으로서 대답하느냐. 그러니까 사실 에스더서를 전체를 읽은 다음에 독자가 있는 포인트는 딱 이 지점에 쓰게 합니다. 독자 위치. 그래서 독자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라면 어떻게 할래? 에스더서가 딱 임팩트가 오는 거. 그래서 모르드개가 보이기보다 에스더가 딱 더 보이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되느냐,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가 되느냐. 사실 에스더서 설계하면 이 두 구절밖에 안 해요. 사실 죽으면 죽으리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두 구절밖에 안 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구절이에요. 왜요? 독자에게 던지는 메시지거든요. 넌 어느 포인트냐? 네가 에스더 입장이라면 넌 왕으로 널 부를 거냐? 너는 유대인으로 부를 거냐? 네가 에스더 입장이라면 너는 어떠한 사회인으로서 널 부를 거냐? 아니면 너는 크리스찬으로서 널 부를 거냐? 라는 포인트예요. 정체성. 내가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래서 이 전체 두 번째 주제는 세상 속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모르드개가 보여주는 첫 번째 주제와 함께 두 번째 주제는 네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선택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 이 두 번째 주제가 됩니다. 그게 에스더가 보여주는 상징성이죠. 그렇죠? 내 사람만, 내 사람의 인물을 잘 분석하면 전체 스토리나 주제가 굉장히 잘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세로적 상징성, 그리고 하만적 상징성, 그리고 모르드개가 가지는 상징성, 그리고 에스더가 가지는 상징성을 잘 이해하시면서 이 내 주체들의 긴장관계를 이해하시면 내가 어느 위치에 서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림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아하수에론 아닙니까? 나름대로 공명정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무능하진 않으십니까? 그냥 착한 사람은 아니세요. 여러분들 하만 혹시 아닙니까? 내가 내 욕망과 내 인생밖에 관심 없지 사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인생과 욕망이 적대적이면 그 사람 내 인생이 적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드개십니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선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죠? 세상을 향한 선량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진실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냐라고 부를 때 에스더처럼 나는 유대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전체 주제를 중심으로 아니 인물을 중심으로 주제에 접근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제를 생각해보면서 에스더서 자체를 한번 마무리합시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뭐 설교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게 어려워요. 역대기를 쭉 열왕기를 쭉 읽어보셨죠. 역사서를 쭉 읽어보셨죠. 두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하수에로적 사람들이에요. 아하수에로적 세계만 인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그렇죠? 세상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선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한 세상만, 1번의 세상만 봐요. 그래서 어떻죠? 이번에 세상이 치고 들어오면요, 하만적인 세상이 치고 들어오면 깜짝 놀라서 변질되는 사람들입니다. 아사가 그랬죠? 유대의 많은 왕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평상시에서는 선량했어요. 하다가 하만적인 세계, 욕망의 세계, 도전의 세계가 딱 치고 들어오면 어이쿠! 무서워라. 뭐 어떡하겠어 그러면? 하고 이렇게 타협해버립니다. 모르드개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저는 절을 안 합니다라고 그랬다가 그래? 그럼 유대인들 다 죽여라고 하면 하만을 찾아가서 제가 몰라 뵙고 그랬습니다. 뭐 아유 죄송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고 죽이더라도 저만 죽이시면 되지 왜? 막 진짜 하라는 거 다 하고 막 옷 벗고 막 잘못됐으면 무릎 꿇고 예? 싹싹 빌고 막 이런 스토리죠. 아사 같은 캐릭터. 주님의 사람이고 주님의 왕이고 그러다가 이제 저쪽이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또 높은 나라 쫓아가지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런 그렇죠? 첫 번째 세상만 인식하는 사람들. 두 번째 열왕기보는 두 번째 류의 사람들이 많아져. 세상은 뭐야? 쿨하게 이거 다 가짜야. 세상은 이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하스 같은 애들 그렇죠? 하나님이고 뭐 선량 다 됐어. 세상은 힘센 놈이 최고야. 페르시아가 최고 아니 바벨론이 최고야. 아시리아가 최고야. 한 다음에 아시리아 페르시아 딱 배우려고 하고. 니도 욕망으로 살지 나도 욕망으로 살아서 너를 한번 뛰어넘어 보겠어. 이런 식으로 도전했던 므낫세 같은 왕들. 그렇게 했다 어떻게 됐어요? 판판이 깨져서 이제 끌려가고 뭐 눈 뽑히고 이랬던 애들. 아니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은 아닐 수 있지만 이 모르드개 이전에 많은 역사의 군상들이 보여준 모습은 세상을 이중적으로 보이질 않고 세상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선량한 세상이라만 봤다가 순진하게 보다가 당하든가. 되게 세상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은 뭐 그거 다 그 가짜고 이게 세상이야라고 해서 세상에 아예 물들어 버리든가. 세상은 이중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세상은 악한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선한 곳입니다. 하지만 악한 세력이 휘두르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과 싸우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악하지 않아요. 세상도 악하지 않고요. 세상의 본래는, 사람의 본래는 악하지 않습니다. 근데 악한 욕망이 우리를 휘두르고 있고 타인의 심정을 휘두르고 있고 이 세상 자체를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뭐랑 싸우는 거? 이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 자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 자기 위치, 모르드개적 가치를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스더 위치, 에스더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내가 선택할 때 에스더의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쫄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 A냐 B냐 왔다 갔다 하실 때 그때 에스더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왠지 타협하고 싶을 때 에스더서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얘기하시죠? 그때 에스더서를 딱 읽으면 네가 말을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겠거니와 너는 죽으리라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주의 방법으로 서겠다 그것을 결단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얘기만 더하고 에스더를 많이 합시다. 이미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에스더서는 룻기를 닮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기에 출애굽기의 초반부가 있죠. 출애굽기의 초반부가 있은 다음에 사사기의 공백 400년이 심플하게 역사서에서 사사기는 어떤 부록적인 의미가 있는데 연결다리적인 의미가 있는데 출애굽기 시대와 왕조사 시대 사이의 시대가 어떻게 되는지 400년을 굉장히 21장의 짧은 장으로 줄기차게 달려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인 역사서, 그렇죠? 다윗 왕가로부터 얘기하는 사무엘로부터 시작되는 실적인 역사서의 시작은 사실 어떤 책으로 시작돼요? 룻기로 시작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왕가라는 이게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시작은 사실 룻기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뭘로 마무리돼요? 에스더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룻기서와 에스더서가 역사서에서 처음과 끝을 잡아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굉장히 위대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펙타클하다고 할 수 있는 느헤미야의 위대한 승리, 민족의 회복 이런 걸로 역사서가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되게 작아 보이는 에피소드. 이 에스더 스토리로 역사가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 왕조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 다윗의 창조설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리고요 에스더는 이방인의 여자가 된 여자입니다. 이거 둘 다 이스라엘적 가치, 유대적 가치로 하면요 굉장히 인정받지 못하는 위치죠. 그렇죠? 근데 둘 다 룻이나 에스더나 이방의 여자이고 이방인의 여자가 된 여자이지만 둘 다 뭘 가집니까? 나오미를 향한, 그리고 모르드개를 향한,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한 뭘 가져요? 긍휼한 마음을 가져요. 작은 긍휼한 마음. 엄청난 긍휼이 아니에요. 에스더는, 야, 내 민족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평생 살아간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룻도. 그쵸? 둘 다 작은 긍휼을 갖습니다. 근데 그 긍휼을 말미암아, 이 룻과 이 에스더가 가진 긍휼을 말미암아 뭐가 살아납니까? 새로운 민족, 새로운 역사라는 씨앗이 만들어졌죠. 그렇죠? 룻은 뭘 만들어내요? 다윗 왕가를 만들어낸 씨앗이 됩니다. 에스더는 뭘 만들어내요? 포로기 이스라엘이 돌아갈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하는 씨앗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룻기와 에스더가 대칭됩니다. 그래서 사실 룻과 에스더는 마리아적 상징성을 갖습니다. 미약한 여자가, 어린 여자가 위대한 예수의 역사를 위해서 작은 긍휼, 작은 믿음을 가졌던 작은 믿음의 고백을 가졌던 것들을 통해서 위대한 예수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개신교에서 되게 무시하고 있는 가치이긴 한데 성경은 이 모성의 어머니상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테마가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마리아적 테마. 그렇죠? 그게 룻에 상징되어 있고 그리고 에스더에 상징되어 있고 그게 마리아에까지 연결됩니다. 마리아적 테마, 모성적 테마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마리아라고 여자들이 본받아야 되면 그럼 여자들은 다윗은 어떻게 본받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적 상징성을 얘기하는 건 여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적 상징성이 뭡니까? 룻의 상징성이 뭐예요? 에스더의 상징성이 뭐예요? 나도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그렇죠?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쁠 만큼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작은 긍휼을 가질 때 그 긍휼이 결국 뭐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씨앗이 된다라는 거예요. 룻기도 마찬가지였죠? 사사기라는 가장 어두운 시대에서 새 시대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출발점, 하나님의 첫 번째 한 바가지의 물이 되어주는 것은 룻이었어요. 룻의 긍휼. 그런 것처럼 에스더도 멸망당할 수 있는 나라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그 출발점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건 에스더라는 여자가 후원에 들어가게 하는 작은 용기. 큰 용기죠. 본인한테 목숨을 거는 거니까. 그렇죠? 룻한테도 큰 용기잖아요. 다른 나라 가서 이민 가서 사는 거. 큰 용기예요. 룻보다는 에스더 용기가 좀 진짜 뭐 엄청나게 큰 건가? 내가 아 설마 나를 죽이게 하겠어라는 마음으로 죽이면 어떡하지라고 후원에 들어가는 그 작은 용기, 작은 긍휼, 작은 결단을 통해서 새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마리아가 네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인정한 작은 믿음, 자기 인생이 어느 정도는 조금 망가지기도 하는 그 부분들을 감내하겠다고 결심한. 왜 그 당시에는 여자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였어요. 처녀가 임신하면. 그래서 내 목숨이 위태할 수 있는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는 그 작은 긍휼을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시대가 악하다고 생각할 때, 시대가 위기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죠? 내가 미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미약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긍휼과 헌신, 믿음의 도전들을 해나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시대를 만들어내시는 기초로 삼으신다라는 메시지로 에스더가 또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와 에스더가 이 위대한 왕조의 시대가 사실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에스더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대비는 출애굽기에서부터의 대비입니다. 출애굽기까지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기까지에서 절기가 나타나죠. 절기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절기는 뭘 얘기해요? 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 어떤 절기가 나타났어요? 출애굽하는 것을 통해서 유월절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굽에 갇혀 있었는데 나왔다. 근데 나오는데 무슨 사건을 상징하는가요? 열 번째 재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른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는데 얘네들은 사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살려주셨다.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누구다? 얘네들은 사실 누구다? 내 생명을 내 생명이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 생명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게 뭐예요? 유월절의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죠. 부림절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우리는 원래 다 어떻게 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때 원래 다 죽었어야 되는데 다 죽고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는 그쵸? 그 민족의 100년이나 200년도 마찬가지죠. 원래 그때 우리 민족이 절단났어야 되는데 지금도 우리 민족이 남아있고 내가 지금 태어나서 살아있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이 그때 그 에스더의 믿음을 통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그러니까 내 생명이 누구 거다?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이 바벨론 포로귀환 사건에 의해서는 에스더 사건이 출애굽기의 유월절의 사건의 의미로 대칭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봐요. 에스더서가 내가 지난주에는 왜 에스더 따위로 이게 역사서가 마무리되냐고 했지만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뭐와 대칭되는 거예요? 저기 역사라는 게 사실 시작되는 그쵸? 이스라엘이 민족의 역사로 시작된 건 어디예요? 출애굽이죠. 그전에는 아브라함 가족사 얘기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로 시작되는 그 출애굽의 역사와 대칭돼서 마무리되는 게 에스더예요. 그쵸? 그리고 출애굽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표현하는 게 에스더고 그쵸? 다음에는 이 왕조사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룻으로부터 시작됐죠. 룻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다윗 왕조, 유다 민족, 유다 왕국이라는 그 역사에 대칭돼서 있는 게 또 에스더고, 그렇죠? 그래서 에스더가 위치적으로, 구조적으로는 역사사 전체에 엔딩을 주는 거죠. 근데 그 엔딩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엔딩의 의미가 첫 번째, 우리는 부림절의 고백을 가장 첫 번째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백성이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작은 긍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것이다 하는 고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현장에 있는 저 출애굽기와 룻기의 고백을 오늘의 고백으로 끌고 오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그래서 그 고백을 유지하고 있는 에스더의 정체성이죠. 난 유대인이다라는 에스더의 정체성,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모르드개의 정체성을 통해서 이 고백을 역사적으로 사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에스더의 특징입니다. 에스더가 갖는 특징은 구조적인 가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체의 주제적 엔딩은 에스더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위대한 나라, 내가 고백이 갱신되고 가치가 갱신되고 공동체가 갱신되는 위대한 가치적 역사적 사명으로서는 니에미아가 더 화려하지만 성경에는 역사서는 더 심플하게 아주 간단히, 역사서는 뭐 하자는 겁니까? 아주 간단하게 뭐 하자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생명이 네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고. 그래서 어쩌네요 저쩌네요 하지 말고 네가 뭘 갖고 있던 거 간에 네가 갖고 있는 그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역사서 전체의 가장 심플한 가장 실존적인.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던져지는 두 가지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오병이어져 고백,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품으셔서, 에스더적 고백이 오병이어져 고백인데 마음에 잘 품으셔서 이렇게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비슷한 주제지만 룻기보다는 느낌이 덜 오나 봐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보면. 왜냐면 에스더가 이뻐서 그런 것 같아요. 왕후여서 그런 것 같고. 그중에서 내가 이제 샘플링하기에 좀 거리감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를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 마시고, 그쵸? 한 여자. 목숨을 걸고 후원에 들어갔던 그 작은 용기로 좀 보셔서 에스더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결정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